11월 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 핵심장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바울의 두 번째 이제 편지인데요.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뭐 간단한 맥락 속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제 빠뜨린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보충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편지를 썼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어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후서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지만 그 지역의 어떤 상황들이 좀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을 또 전달하고자 편지를 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분명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죠. 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했던 시점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약 한 8개월 정도 뒤에 편지를 보냈던 것을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8개월 상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숫자적인 성장이라고 먼저 보기 이전에도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은 알 수 있죠. 그러한 문제들 안에서 후서에서 문제를 보충하고자 있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후서의 내용의 어떤 강조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계속되는 고통, 이 환란 가운데에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좀 침체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 오게 되어지는 어떤 핍박들은 신앙의 어떤 힘으로서 좀 견딜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핍박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삶과도 똑같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단순한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무는 좀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견디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길어지게 되어지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도 그 고통과 고난들, 핍박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도와주실 의향이 있을까? 근데 왜 지금 도와주지 않지? 그런 어떤 생각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러한 대답을 하고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바울은 그러한 오래된 이 환란 속에서도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란들은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렸다는 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히 겪어야 될 고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로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카비루스라는 그 인물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비루스 이 신비 종교에 대해서 익숙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재림을 쉽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재림에 대해서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에 대해서 한 가지 왜곡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올바른 이해를 분명히 가르침 속에서 할 수 있었겠지만 환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잘못된 이해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고통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빨리 예수님이 와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러한 이해 속에서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소문이 같이 와전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급진적인 종말론적인 소문들, 주의 날이 이제 임할 것이다, 이제 곧 온다,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종말론적인 이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2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있고 저 불법의 사람들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배교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불법의 사람들 곧 멸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역사들이 너희 앞에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주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주의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그 어떤 급진적인 종말론적인 이야기라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급진적인 종말론적인 이 사상들이 그 안에 팽배해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무질서하게 그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무질서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교사들은 이들이 이제 좀 불균형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일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을 챙기는 모습들이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또한 주님 곧 오실 텐데 하면서 일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은 분위기들을 흐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삶의 균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로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3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는 삶의 어떤 균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3장에서 분명히 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게으르게 살지 말고 현실에 주어진 나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3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이 세 가지의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이제 데살로니가가 어려운 교회적 상황을 마주한 것은 맞는데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2장 13절부터 그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구절 묵상을 여러분이 하신다 그러면 오늘 한 구절 묵상 구절이 이제 2장 13절이거든요. 그리고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겪고 있는 핍박들이 계속 있으면서 환난들이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도와줄 의향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것이 급진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이 더 극단히 치우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일들을 다 놓아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놓여져 있을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분명히 말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복음에 대한 이 출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모든 환난, 핍박들, 그리고 우리의 균형 잡히지 않은 모든 삶의 현실들을 다시 한번 이 첫 출발에서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고백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 잃어버린 채 영적인 무기력함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마틴 로이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잠깐 봤는데요. 거기 이제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을 얘기할 때 참 이렇게 말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불신앙. 제가 잠깐 그 문맥을 좀 읽어드릴게요. 불신앙 없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며 그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불신앙을 침묵시키는 것이며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에 매몰되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 통제당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나를 추스르며 통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방치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잠시 멈추어 서서 기다리십시오. 나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십시오. 하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자리, 어떻게 보면 영적 무기력한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렇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할 때 나는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 자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제가 새벽만 아니면 조용히 같이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현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로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 공동체로든 정말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낙심하는 자리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첫 출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의 자리에 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 모든 것들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뒤에 후렴은 이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도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오늘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게 해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힘들고 지쳐서 낙망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견디어 보려고 하지만 실망하고 그 연약함 속에 벼랑 끝에 서서 눈을 감고 눈물 흘리며 경계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조용히 다가와서 정말 주님께 손잡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못 자고 난 그 손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데요. 영적인 무기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구원의 은혜의 강물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강물들을 흘러갈 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 가정적인 어려움들, 교회적인 어려움들을 능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써 이 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